예,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고 이어가겠습니다. 29절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풍요로운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는 이렇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일까? 어린아이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일까? 이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것이 뭐냐면 요즘 이웃이 과연 있을까? 나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과 함께 떠오르는 약간은 부정적인 회의적인 생각이 뭐냐면 요즘 우리에게 이웃이 있을까?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우리 이웃이 누구야? 엄마, 여러분들이 엄마라고 한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너희 아빠가 이웃이야. 엄마가 너 이웃이야. 아니, 아니, 그런 이웃 말고.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 맞아? 근데 엄마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아이도 몰라요. 옆집에 사는데도 이웃이 아니더라.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던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 답인데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다 큰 어른이 또한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는 우리가 하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라 하지 않고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당신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이웃이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답을 하셨는데 이겁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재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말씀을 또 이렇게 물어봤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되물어보셨고 그 질문했던 율법교사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야기를 제가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니까 예수님의 답은 뭐였어요? 자비를 베푼 자. 그 답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질문을 던졌던 율법교사 입으로 나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답하셨던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이웃을 정하는 것. 내 이웃이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내 친구예요?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마음을 터놓고 같이 이야기해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웃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이웃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웃으로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선한 사마리아인 그 유명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비유로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시작한지 너무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30절에 한 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사마리아인인지 유대인인지 이 사람의 직업이 뭔지 이 사람의 나이가 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났는데 강도들이 어떠한 나쁜 짓을 했습니까?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겼다는 건 어떤 왜 무슨 의미일까요? 예, 몸 안에 있는 모든 귀중한 것들 있잖아요. 돈 같은 걸 다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돈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때렸습니다. 아마도 저항을 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해보지만 딱히 우리는 단서는 없습니다. 때렸다고 말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거의 죽을 정도로 때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가버렸습니다. 자, 이 장면이 여러분 낯설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매우 익숙하게 들리십니까? 너무 익숙한 이야기예요.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 참 못된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힘이 좀 세다고 해서 약한 친구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 친구들을 왜 괴롭혔는지 나중에 커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나이 때는 왜 그렇게 괴롭혔는지 그리고는 때리고는 더 때리고 또 때리는 거예요. 애가 파김치가 되어서 쓰러졌는데 또 때리는 거예요. 아니 국민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나이가 먹었다고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하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때려요. 그리고 때리면서 쾌감을 느껴요. 때릴수록 더 쾌감이 생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LA 코리아타운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쳐보시면 나옵니다. 19살 먹은 한국 남자가 10대 친구가 길을 가다가 흑인에게 맞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뇌사에 빠졌습니다. 뇌사. 뇌가 죽은 상태죠. 그리고 병원에서 버티다가 얼마 못 가서 장기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에 이를 정도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기사에는 어떻게 나와있냐면 묻지마 폭행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묻지마. 오늘 본문의 내용도 뭐예요? 묻지마 폭행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해 보이니까 강도들이 몇 명이서 힘을 합쳐서 그 한 사람을 때려서 거의 죽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는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다행히 거의 죽을 정도였지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생 목숨은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히게 예수님은 세 명의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세 명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운이 좋게도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 너무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그 다음에 또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길가에 쓰러져 있는 어떤 사람을 또 봤습니다. 어떻게 했죠? 성경을 보면 똑같이 표현합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똑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쓰러진 사람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었고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줬고 그를 살려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 근데 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제가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컨셉이 떠올랐어요. 두 번의 반전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의 반전. 여러분, 반전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입니까? 반전이라는 단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반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예요. 잘할 것 같은데 너무 못하면 이것도 반전이죠. 너무너무 잘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하나도 못해요. 얼마나 반전입니까? 또 하나는 반대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것도 대반전이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 안에 두 번의 반전이 나와요. 첫 번째 반전은, 자, 우리의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먼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눈에 제사장이 지나갔고 또 누가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보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그들의 인품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겠습니까? 길가에 쓰러진 사람은 이제 살았다. 이걸 하나의 드라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라고. 여러분, 우리는 관객입니다. 드라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 관객이에요. 보는데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레인이 지나갔어요. 이야, 이 사람은 정말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 몰라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갔으면 이 사람은 무조건 구해낼 거야.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대치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피하여 지나갔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피해서 지나. 마치 못 볼 걸 본 것처럼. 살려달라고 목소리를 냈을 거예요. 그 쓰러진 사람은 숨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피하여.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는 것처럼. 피하여. 이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하고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람들은 무조건 도와주는 사람이야. 다 그렇게 의심 없이 믿었던 대상이 제사장과 레위인인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듯이 왔다면 아마 막 욕을 했을 거예요.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어디 있냐. 그러나 그 사회에서는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반전들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의 반전이 나와요. 이번에는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자, 그럼 유대 사회에서 사마리아인이 지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뭘 기대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마리아인 지나가서 이 사람은 진짜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하필이면 누가 지나가요? 하필이면 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냐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개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그 사람들이 있는 건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하필 왜 그 길을 지나가냔 말이에요. 그 길을. 유대인들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그래, 그래. 이 사람은 죽을 운명인가 봐.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마리아인은 지나가지 않고, 피하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반전이에요. 이 두 개의 반전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시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비난하고 사람 같지 않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우리 사회의 어떤 한 단면을 예수님이 지금 가감없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개의 반전 중에 특별히 사마리아인이 보여줬던 내용에서 이런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읽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강조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자 34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길가에 쓰러져 죽을 정도로 맞아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가서 뭐 했다고 하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다가 붓고 싸매어 줬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태웠어요?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다가 자기는 안 타고 그 환자를 태웠단 말이에요. 태우고는 자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걸어갔겠지요. 걸어가서 주막에 들어가, 주막이라고 오늘날 말하면 인입니다. 인. 숙박 없어. 숙박소죠. 숙박소에 들어가서 잠자는 곳에 들어가서 주막으로 데려와서 그 사람을 돌봐줬습니다. 밤새도록 돌봐줬습니다. 밤새도록. 그 다음날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은 잠도 자지 않고 이 사마리아는 잠도 자지 않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너무너무 중한 상처를 입은 사람을 싸매주고 돌봐주고 또 때로는 물도 먹여주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일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볼까요? 35절에 그 이튿날이잖아요. 그 이튿날 날 새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얼마를 줬습니까? 데나리온 두 개가 뭐냐면 데나리온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이틀 동안 일할 수 일해야만 버는 돈을 주막 주인에게 줍니다. 누구 때문에 준 거예요? 자기 때문에 준 게 아닙니다. 바로 자기가 돌봤던 생명부지에 아무 전혀 본 적이 없는 그 사람 때문에 자기 돈을 두 데나리온을 누구에게 줘요? 주막 주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 주시라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와야겠다고. 그 말은 하루 지나면서 밤새도록 보살피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제 이 사람은 살았다. 내가 잠깐 나갔다 와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지 않고 살았으니까 그냥 가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제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그런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겠다. 이 말은 무엇을 약속한 것일까요? 내가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레인처럼 그냥 지나쳐도 되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구경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해도 뭐 그냥 대충 그건 사람만 모르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고 사실은 사람이 무섭지요. 사람이 안 들키면요. 하나님 잠깐만 눈 감고 계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돼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당시에 가장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도 그냥 지나쳤는데 사마리아인 사람 같지도 취급도 안 받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구태여 그렇게 잘해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무슨 마음에 이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돌아와서 비용이 덜 들면 더 들면 내가 내 돈을 내서 돈을 갚을 테니까 이 사람 꼭 돌봐달라고. 자기 친척도 아니에요. 자기 가족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본 사람도 아니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끝내면서 그 율법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36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다음 절 볼까요? 참 답 잘해요. 율법교사가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 전에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누가? 자비를 베푼 자가 사람이에요? 닉네임이에요? 뭐예요? 왜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하죠? 그 입에서는 누가 나오면 안 됩니까? 누구 이름이? 사마리아인 나오면 안 되거든요.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칭찬해도 누구를 칭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이 정도 돼야 악이지요. 악한 거지. 진짜. 근데 누구예요, 이 사람이? 이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룹인 율법교사들이에요. 율법교사. 제사장과 레인과 동급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입에서도 누구 이름은 안 나와요? 사마리아 이름은 안 나와요. 그 대신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 율법교사가 제일 먼저 던졌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 첫 질문이 뭐였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역으로 질문합니다. 너의 생각에는 내가 말했던 제사장 지나갔고 레인 지나갔고 사마리아인 지나갔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냐? 답을 명확히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요. 그 사람은 레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면서 자, 이웃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이제 누구의 이웃이라고 말해요? 내 이웃, 나가 사라지고 내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 이웃에서 출발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을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이웃이 누군가라는 바운더리를 정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너는 사라지고 내가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라 강도 만난 자를 그 자리에 딱 집어넣고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그러면 율법 교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충격이죠. 답은 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는 똑같은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 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아왔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아왔어?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만 확인하고 정하고 바운더리를 정하고 이 사람은 내 이웃,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안 되고 저 사람은 내 이웃되고 또 이 사람은 내 이웃 안 되고 내가 바운더리를 정해서 이웃인 것과 아닌 것과를 막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사람을 나눴던 나의 삶이 예수님 딱 나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이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살면서 네가 만난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적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너는 어떻게 했니? 무섭지 않아요? 저는 우리 살 떨린다고 말하죠, 여러분들. 살 떨린다고 말하죠. 저는 율법교사가 살이 떨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순간에. 너무 무서운 질문을 받은 거예요. 애초에 질문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비를 베푼다는 게 뭘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 이제 남았습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게 뭘까요? 율법교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자비를 베푼 적이 있니? 특별히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적이 있어? 너의 삶 한번 되돌아 봐. 그 말은 자비를 베푸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프시면 여러분들 자비를 베풉니까? 안 베풉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상하게 들리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아팠는데 내가 막 좋은 일 하면 자비를 베푸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어느 누구도 내 어머니가 아프실 때 내가 효도를 다 한다고 해서 이걸 자비를 베푼다고 씁니까? 안 씁니까? 한국말로. 멀씨라는 영어로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어느 누구도 안 씁니다. 내 자녀가 아파서 쓰러져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서 합니다. 그래놓고 뭐랍니까? 나는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어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게 뭘까요? 이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와 제사장과 레인 서로 안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전혀 아는 것도 없는 생명부지의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만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제사장과 레인이 피하에 지나갔어요. 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마리아에 안 구해줬다 해도 다시 그 자리에 안 오죠. 무슨 말이냐?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두 번 볼 필요도 없는 사람이 강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풀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내가 이만큼 했을 때 나에게 어떤 보상이 올 것인가를 조금도 계산에 넣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때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가 마치 비디오 카메라를 틀어놓고 이 사람 인생을 살펴볼 때 아 내가 이렇게 도와줬더니 이렇게 훌륭하게 했구나 아 내가 보람이 있었어 이걸 나중에 확인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비를 베푸는 것은 딱 그 순간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한 번 도와준 것이 뭡니까?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했던 행동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어떤 장면을 봤냐면 어떤 식당에서 누군가가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팍 쓰러졌어요. 그리고 숨을 못 쉬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앉아있던 세 명의 사람이 불이 나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CPR이라고 하죠. 심폐소생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호흡이 돌아왔고 그 사이에 119에 전화했기 때문에 와서 그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이 세 명이 누구였냐면 경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CPR을 워낙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살려내었습니다. 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도움이, 쓰러진 사람은 도움이 필요했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서 그 일을 해냈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두 번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까 CPR로 그 사람을 살려냈듯이 응급조치를 했어요. 응급처치를 했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데리고 가요? 예, 주막으로 데려가요. 인으로 데리고 가요. 밤새도록 돌봐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비용이 더 들면 더 낼 테니까 이 사람 잠깐만 도와주고 내가 얼른 갔다 올게 하고 하면서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픈 아기를 밤새도록 돌보듯이 생명부지의 사람을 그렇게 돌봐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치 자기 자녀를 돌볼 사람에게 비용을 다 지불하는 부모님처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두번볼 것도 없는 사람한테 또 뭐랍니까? 이 사람 잠깐만 돌봐줘서 내가 비용이 더 들면 돈을 더 줄고요. 지금 당장 내가 이틀치의 노동자로서 이틀치에 일할 그 풋살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숙박 주인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예수님은 왜 이런 어찌 보면 극단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한편에는 감동인데 어찌 보면 그냥 드라마로 봤으면 감동이었을 거예요. 아, 저 사람 박수 쳐줄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식당에 쓰러졌어요. 근데 그 세 명이 와가지고 살려서 저도 그 보면서 그 세 명한테 박수를 쳐줬어요. 너무 좋은 일 했다고. 그래요. 남이 했을 때는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너무 잘했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율법교사인 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적이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이 사마리아인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열등감 생기게. 왜 이렇게 했을까? 33절을 볼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불쌍히 여겨서. 이게 답일까요? 저는 이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반의 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길을 지나가실 때 궁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지나갔을 때 피하여 지나갔지만은 지나가면서 피하고 지나가면서도 뭐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뭐를 했을까요? 우리 제일 잘하는 거. 이거는 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안 됐어. 아이고 안 됐어. 그럼 나는 도와줄 수가 없어.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지나갔을 거야. 불쌍히 여길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없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인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불쌍히 여겨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불쌍히 여겨서 그가 행동한 걸 나중에 율법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구야 하니까 뭐라고 답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 자, 보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감정과 더불어서 누구만이, 사마리아인만이 뭐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행위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인과 제사장은요, 혀를 차며 불쌍하며 아이고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나는 못 도와주지만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면서 혀를 차면서 저 사람 너무너무 불쌍해. 너무너무 불쌍해. 그러나 그 사람에게 뭐가 안 따라왔어요? 자비를 베푸는 행위는 안 따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렇게 넘어갑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를 베푸는 행위의 이 간극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정말 심각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머무를 때가 너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혀를 찹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안을 줍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 혀를 찼어요. 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나 형편이 안 됐어. 뭐가 형편이 안 됩니까? 사실은. 형편이 안 돼서. 자, 그런데 그 뒤에 자비를 베푸는 행위는. 우리에게 뭘 물어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에서 출발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버린 사람과 그것이 자비를 베푸는 행위로 이어지는 사람과의 이 어마어마한 간격을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 전체에다가 폭탄을 터뜨리듯이 지금 말씀을 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내 일과 상관없는 드라마를 봤을 때는 박수를 쳐줬을 거예요. 그래, 너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사마리아 너 너무너무 잘했어.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바로 율법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날아옵니다. 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아본 적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감동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들려와요? 어떻게 들어와요? 철근이 내 머리를 내 이마에 콱 눌러 앉은 것. 천근이라는 철근이 내 머리에 딱 얹은 것처럼 너무너무 무거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말씀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오면 안 돼. 너 어떻게 살아왔어? 너 어떻게 살아왔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너는 어떻게 살아왔니? 너 주변에 강도 만난 자를 봤을 때 너 어떻게 했느니?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자, 여기에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내용도 있어요. 아, 도움을 주고 싶지요. 근데 도움을 줄 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범죄 연류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 함부로 도와줬다가 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강도 만난 자가 누구예요? 마약범이면 어떻게 해요? 마약. 오늘날 말하는 마약범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마약범으로 하다가 마약범끼리 싸우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상대방 마약범한테 맞아서 쓰러졌어요. 근데 그 내용을 몰라요. 도와줬어요. 여기 연루될까봐.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우리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책임 소재. 책임 소재. 쓰러졌어요. 근데 이거 신고했어요. 그런데 경찰들이 누구를 괴롭혀요? 누구를 괴롭혀요? 신고한 사람을 괴롭혀요. 계속 물어봐요. 혹시 당신이 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 예들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걸 모르고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의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 예수님 모르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불합리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왠지 좋은 일 했다고 오명쓸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까지 다 감안하시고도 하시는 말씀이 너가 실제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인생을 살아왔어? 이 질문을 또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돕겠다는 마음 자세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돕는 행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이렇게 한번 내려볼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결론으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첫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누구의 자비를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자비를 받았으니까. 그 말은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자비를 받은 우리가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의 삶을 다 드렸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왜요? 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는 그 행위를 누굴 통하여? 자기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자비 하나를 실천하는 한 주간을 보냅시다. 이 타인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리를 듣고 너무 감동받으셔가지고 혹시 오늘 갑자기 또 사람이 이상한 하지도 않은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시라고 얘기 말씀 드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하면서 내 이웃이 누군가 이제 이 싸움을 그만하시고 나에게는 이웃이 있어 없어 이것 때문에 탄식하지 마시고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원타임도 좋으니 한 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누가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비를 베푸는 삶이 무엇을 아름답게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충분히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은의 교회가 이 추레이시에서 그 일을 하라고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